오늘 시편 77편 말씀을 보시면 표제에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음악을 담당했던 세 사람의 악장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도돈이라는 사람과 헤만과 함께 3대 악장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아삽을 매우 높게 평가해서 그가 이 세 사람 가운데서도 가장 앞선 사역으로 다윗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역에 크게 기여했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역대상 6장 39절 말씀에 따르면 합창대 대장으로도 활동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역대상 16장이나 또 15장 말씀 등에는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재금으로 연주하는 기향 연주자로도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모두 12편의 시편을 기록했는데 50편 말씀과 73편에서 83편까지의 시편 가사를 작사했던 것으로도 잘 성경 속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도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하는 직무를 감당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도 재건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직책을 그의 후손들이 감당했을 만큼 긴 역사를 통해서 자손의 자손의 대를 이어가며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자랑스러운 가문이 아삽의 가문이었고 아삽은 그 시조가 되는 셈입니다. 그런데 본인 아삽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었는데 그 시기에는 나라에 큰 혼란이 있거나 외국의 침공 때문에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시기보다는 대체로 가장 평온한 시기였고 또 솔로몬의 시대는 가장 영화롭고 가장 자랑스러운 그런 시기였던 것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 왕국의 역사 4,500년 역사 가운데 가장 태평한 시기를 보냈던 시기가 그 시기였습니다. 물론 다윗은 때때로 아들의 반란이라든지 이런 등등 일로 고충당하는 시기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가 유다 왕국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시기였고 가장 많은 주변 국들로부터 조공을 받았던 그야말로 가장 전성기의 시기가 그 시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77편 말씀을 보시면 뭔가 불편한 심기가 있습니다. 불안함이 그에게 있고 걱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속이 돕지 않으신가는 안타까움도 있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적인 갈등과 회의도 있는 것 같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아삽의 시편 이 77편은 예언적인 시편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장차 이루어질 안타까운 시대가 다가올 것을 바라보면서 예언적으로 이 시편을 노래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는 일상생활 가운데 자신 개인적인 삶 속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짐작도 해보기도 합니다. 아마도 예언적인 시편이라는 말씀이 가장 폭넓게 많은 사람에게서 공감받는 그런 시편의 배경입니다. 이 시편 내용을 보시면 77편 말씀 보시면 뭔가 큰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냐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냐 무슨 큰 일이 생겨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밤낮으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속히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셨는가 하나님께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합니다 나를 영영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영적으로 굉장히 불길한 마음을 가지고 불안과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이런 생각하는 내가 틀렸지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하고 다시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77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면 반드시 들으실 줄 믿고 기도하는데 그럼에도 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했습니다. 반드시 지금까지는 기도하면 들으시고 언제든지 가까이 해주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그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불안해지고 근심이 많아진다는 내용입니다. 그 근심 많아지는 내용의 여러 내용들을 4절에서 9절까지 말씀했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를 버리셨는가? 이제는 다신 은혜를 베풀지 않으실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하신 것도 다 이제는 폐지되었는가?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도 않으시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혹시 버리신 게 아닌가, 나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매일처럼 기도하고 매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 사랑을 내 영혼으로 느끼고 임재를 온몸으로 체험하고 살아가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지 하고 의심이 들고 회의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의주의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구약성경에 나온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나라의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곤란한 일이 생겼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 쳐다보면서 한번 물어볼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는다고 하면 맞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징계를 받아야 되는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치는 저 적군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저 무도한 이방인들인데 저 사람들은 그냥 놔두시고 세력이 번성하게 하시면서 우리는 이렇게 괴롭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더 나쁜 사람들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고 높은 망대 위에 올라가서 하늘을 향해 소리치는 그런 장면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과 비슷하게 아삽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 나를 외면하십니까? 이제 저를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제 영원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약속도 다 폐지된 것입니까? 나는 이제는 완전히 버림받은 사람 된 것입니까?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회의적인 시각으로 항의하는 것처럼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람이 이런 회의와 갈등이 생길 때가 이것 이 자체를 큰 잘못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지나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시험 중에 들 때도 있죠. 근데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 마음을 영원히 품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으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시면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10절 말씀 보시면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버리셨습니까? 잊어버리셨습니까? 이젠 돕지 않으십니까? 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더 이상 나를 포기해버리신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게 다 내 잘못이라는 겁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서는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다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 탓이다 그런 뜻이죠. 생각해보니까 이런 생각을 한 것 자체가 부끄럽고 그 생각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생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인지를 깨닫고 즉각 하나님께 하나님 이건 제 잘못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의심을 품었다는 것 자체가 제 잘못입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이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예적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다.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또 지나간 내 삶에 얼마나 거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거 지금 제가 다시 기억하겠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 절 말씀 보시면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면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회상해내고 말씀 속에 기록되는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내 믿음을 회복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과거사를 기억하는 것은 큰 은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지나간 세월을 다시 살라고 하면 그 험한 세월 속에 내가 믿음직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너무나 어려웠고 힘들었고 위기가 많았고 그런 삶을 지나왔는데 그때마다 우리 지혜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말 병아리를 품으시듯이 독수리가 그 새끼를 날개에 담아 옮기듯이 그렇게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오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고 회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지나간 역사 속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시 기억하고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인은 아삽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참 어리석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런 나쁜 생각한 게 하나님께 제 잘못입니다. 이제 제가 다시 지난날 역사를 기억하고 내게 베푸신 주님 은혜를 다시 묵상하면서 믿음을 되찾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기억해낸 하나님의 모습을 13절 14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거기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길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정말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위대하신 능력으로 비교 불가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은혜를 묵상해 보고 지나간 날을 더듬어 보니까 그 하나님의 흔적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1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큰 일을 다시 설명합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야곱과 요셉의 자손이라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이민족 전체를 애굽 땅에서 속량하셔서 그 노예의 땅에서 죽음의 땅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자유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는 이 속량 구속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라고 지난 날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가 더디게 응답되지 않고 세월이 자꾸 지나가고 사정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해서 버림받은 자의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걱정스럽게 하나님께 항의하던 말해보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니 그 생각이 너무나 짧은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었고 그래서 돌이키면서 다시 지난날 생각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발견해내고 다시 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19절과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던 장면입니다. 갈 길이 없었습니다. 뒤로 돌아가진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앞으로 나아가진 홍해가 가로막고 좌우 어디에도 피할 곳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물 속에 바다 속에 길을 만들어 주셨을 줄은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다 속에 물 속에 길을 만들어 두셨는데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해서 불안해했고 하나님께 아우성쳤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지도자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양떼같이 인도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사막에도 강이 흐르게 하시고 바다 속에도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도무지 보이지 않는 길이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 속에도 길이 있고 사막에도 꽃이 피게 하시고 광야에도 시내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의 환상적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다에 길을 내시던 내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함께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생각하면 왜 이러십니까 하고 섭섭한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생각이 짧았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발견하시면 바다 속에 길을 내주시듯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떼처럼 인도하시듯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오늘도 함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